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450여 명을 수송할 전세기는 오늘 밤 인천공항을 출발해 내일 새벽 동남아 현지에 도착합니다.
2004년 7월의 어느 날, 베트남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 450여 명이 특별 전세기로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운이 좋아서 중국에는 한 일주일도 안 머물렀고요. 기차 타고 배 타고 모터배 타고 뭐 이렇게 와서 베트남에서 바로 또 그때 운 좋게 전세기, 그때 대한민국에서 전세기를 띄웠거든요. 그때
어머니의 탈북으로 어렵게 생활했던 김세라 씨가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있다가 베트남에 도착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행을 그때 450명인가 기다렸어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베트남 정부랑 이렇게 협상을 해서 그때 대한민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를 띄어서 그때 450명을 이틀에 걸쳐서 다 대한민국에 데리고 왔어요.
전례가 없었던 전세기를 통한 대규모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 그렇게 한국 시민이 됐던 김세라 씨. 엄마를 고향 북한으로 데려가야겠다는 두만강 건넜을 때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렸고, 엄마가 살고 있던 경상북도 포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바다봉사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바다에서 난 미역, 조개 이런 걸 책 속에서만 봤거든요. 상상 속에서 저는. 네. 그게 신기한 게 너무 많죠. 모든 게 그냥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시 태어난 느낌? 모든 분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선택하는 자유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도 적지가 않았는데요. 한국식의 생활에 꽤 오랜 시간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북한은 뭐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뭐 농장 나가, 공장 나가 이렇게 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근데 여기 오면 제가 스스로 다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되게 새롭고 또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간호사 김세라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미래에 뭘 해야 될까, 내 꿈 무엇일까라고 좀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했던 타임이 영어를 몰라서 진짜 힘들었던 그 시간 못지않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살을 갓 넘긴 세라 씨가 끝없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버지를 여의고 또 엄마가 일당에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고 사는 성격이고, 엄마를 고생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가능하면 혼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중국에서 한국에서 고생을 하며 살았을 엄마에게 다 큰 딸이 돼서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좀 집착을 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기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고생하는 게 좀 그런 거는 좀 제가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기대거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든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막 이렇게 뭐 물질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어머니도 힘든 삶을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 삶은 제가 알아서 잘 자지.
힘들게 번 돈을 딸의 안전한 탈북을 위해서 써야 했던 어머니. 대학도 졸업하고 제대로 된 직업도 갖고, 그런 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학을 가라고, 대학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머니 지인분이 발랄은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어떤 곳이냐 싶어가지고 간호사가 되고 싶긴 했는데 그 간호사가 되게 어렵다라고, 공부가 진짜 쉽지 않다라고 주위분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왔지 뭐 아는 게 없잖아요. 학교는 졸업했지만 그렇다고 여기 와서 고등학교 공부할 수도 없고, 영어도 솔직히 북한에서 한 번, 어릴 땐가 잠깐 배웠던 기억은 나는데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관심 있었던 게 그때 북한에서 뭐 피부명이 엄청나게 관심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냥 피부명에 관심 있다 했더니 아, 학교에 피부명학과도 있다. 거기 가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학과를 바로 못 가고 피부미용과를 갔어요. 피부미용과를 갔는데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일자리가 많을 거라는 피부미용 기술을 배우는 전문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거기서 그래도 뭐 그 기술 같은 걸 배우죠. 기술 같은 걸 배우는데 한 학기 1년 다니고 보니까 뭔가 자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래도 간호사가 되고 싶다. 전문직이긴 한데 제가 피부미용과를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또 한원에서도 그렇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어렴풋이 딱 들어온 것이 간호사 이 세 글자였거든요.
아무리 재미를 붙여보려고 해도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늘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뭐 아버지 생각도 났고 아버지가 뭐 북한에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위출혈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나는데 뭐 그냥 북한 의료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 진짜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집에서 3일 내내 피를만 토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라는 게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또 있다 보니까 또 전문 직업이라고 대한민국에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고 싶었는데 일단 주위에서 야 너 어려 못 가 너 못 따라가 막 그런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포기하고 그냥 피부미용과를 제가 간 거니까 마음속엔 항상 그 간호과에 대한 그런 꿈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지 이게 아니야 막 그래서 일단은 자퇴도 하고 싶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하지만 학교를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배워두면 언젠가는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도전한 일을 중도에 그만둔다는 건 결코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간호사라는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20살에 바로 학교를 나면 대학을 가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숨기고 싶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와서 지금 대학도 진로도 못 정하고 사람들이 너 뭐가 되고 싶어라고 말을 할 때 일단 해놓은 게 없으니까 쭈뼛쭈뼛하고 자신감도 없고 할 때 그때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말하기 원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주위 사람 누구도 세라 씨가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살고 있는 한국 생활이 좋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지만 경상북도 포항말씨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된 세라 씨에게 누구도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촌스럽고 북한에서 온 티도 났고 모든 게 딱 북한에서 바로 딱 옮겨놓은 아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 적응 못해서 그래서 그런 자퇴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봐 너무 다니기 싫은 지금 2년을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다다음에 간호학과를 가서 또 학교를 졸업을 했죠. 근데
미용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도전했습니다.
가는 거긴 가는데 일단 참 가서 또 영어 때문에 북한은 영어 교육이 별로 없어요. 평양 같은 데는 있지만 없어가지고 영어 때문에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 다니고 의학 전문용어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좀 준비하고 더 갔으면 더 소홀하게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20대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간호대학에 바로 진학한 동기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았지만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간호학 공부. 세라 씨는 꼭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됐습니다.
일도 하고 또 교회라는 곳에서 또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싫다는데도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감사하게 받고 또 학교에서도 알바도 교내 근로를 항상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방학이랑 학기 때도 실습 때 빼고는. 그래서 이렇게 그 교내 근로가 편하면서 돈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교내 근로를 계속 끊임없이 했었어요.
대학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을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틈나는 대로 근로 장학생 일을 하면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알찬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고 뭐 책 빌려주고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또 그런 교학처라는 곳에서 성적 증명서나 뭐 이런 것들을 발급해주고 또 뭐 그런 것들? 뭐 스쿨 보스 끊어주고 뭐 그런 거였어. 그냥 앉아서 하는 건 학교 근로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운이 좋게 또 저 알바 자리 또 구해주신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또 알바를 계속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또 했어요. 공부도 어려운데 알바까지 계속했어.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세라 씨는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인 국가고시를 치게 됐습니다.
네. 국가고시를 쳐야 되잖아요.
네네.
한 번에 통과를 했어요?
네. 여기 애들은 계속 공부만 어릴 때부터 해서 공부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공부를 그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막 이런 점 한 번도 없었잖아요. 20년 넘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한테 생소했죠. 왜냐면.
한동안 손을 놓았던 공부여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도 처음이었는데, 해보니 되더라라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그때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주위에 좀 똑똑한 친구들도 있었고 해서, 왜냐면 그 친구들이랑 그래도 내가 동등한 레벨을 평생 가려면 내가 그래도 뭔가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도 조금 있었고, 또 내가 지금 안 하면은 나를 보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었고, 내가 여기 와서 그래도 결과를 잘 마무리 지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본보기가 될 수 있어. 이런 마음도 커서 계속 도서관을 또 그 국가고시 치르기 전은 한 반년 전 이전부터 계속 도서관을 가서 공부가 되는 안 되는 지구에서 앉아서 책 봤던 것 같아. 그런 거? 그러니까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시험 칠 땐 쉽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쉬운가 봐요. 아, 이 상태로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세라 씨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간단하게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북받치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시험을 치고 보름 뒤인가 20일 뒤에 그런 그 합격 조회를 하는데, 진짜 합격이 딱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김세라님 합격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그런 뭐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이룬 거잖아요. 그 꿈을 내가 그냥 아 힘들었어. 사람들이 힘들어 너 못 따라가 했는데 그래도 그걸 정하고 입학을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거니까 제가 아무튼 이뤄낸 거기 때문에 너무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지 눈물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게 막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태어나게 왜 우냐 막 이러시는데
북받치.
예, 북받치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열심히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렇게 억누르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내가 또 환경이 달라가지고 아 못하면 진짜 그럴 줄 알아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근데 그것들이 일단은 다 그러니까 통화가 되니까 너무 진짜 그런 뭔가 북받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진짜 눈물이 너무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병들어 돌아가신 아버지를 혼자 땅에 묻어야 했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불쌍한 모습의 세라 씨와 하얀 가운을 입고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 세라 씨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간호사 김세라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문입니다.